신명기 9장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신하고 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힘이나 또한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의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가진 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읍들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아주 세고 키가 큰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고 무릎을 꿇게 하사 가나안 거주민들을 빨리 몰아내고 또 멸망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할 때 힘도 없고 볼품없고 또 약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여라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기업으로 차지하게 한 것은 그들이 공의로워서도 또 착해서도 정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6절 후반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책망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7절에서 2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시련이 닥칠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리였다고 밝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심히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언급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내용으로 하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기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야 할 성막과 지켜야 할 여러 율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듣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조급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수 없으니 아론을 앞세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크게 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보면 12절에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닌 네 백성, 너의 백성, 다시 말하면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여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선민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열 가지 권능을 행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만났을 때에는 크신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척박한 광야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참으로 지하기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만약 모세의 간절한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그 역사에서 멸망하여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진노에 대한 모세의 중보 기도와 더불어 이 사건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뒤처리를 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녹이는 것만으로 그 형체가 없어지고 볼품없게 되었을 것인데 이제 그것을 산산히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금송아지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모세의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의 분노를 얼마나 크게 일으키는지를 몸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 아니라 징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더 큰 징계를 막는 기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가감히 제거하겠다는 굳센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9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범죄한 사건들과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던 세 가지 사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민수기 1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심한 불평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영 끝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마사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찾는데 그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라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실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달리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 고기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에게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은 자들을 거기에 묻었는데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였고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들을 나열하고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만 했다고 말합니다. 목이 너무나도 곱고 폐역한 자들은 언제나 순종적이기보다는 제 고집대로 행하기를 힘썼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잘 따르기보다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로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은 믿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겸비한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자기의 중심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나라는 자아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에 자기 고집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이나 고집대로 행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고집스러운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 죄로 인해 넘어졌던 과거는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아픈 과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하여 그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곱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하고 죄의 유혹과 마주할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피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타인이든 하나님이든 원망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심히 분노케 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도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